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개성에 설치된 남북 연락 사무소에서 철수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측이 22일 오전 남북 연락 대표관 접촉을 통해 상부 지시라며 남북 연락 사무소 철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철수하면서 남측의 사무소 잔류를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논의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조치에 유감을 나타내고 북측 인력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측 연락사무소 인원은 그대로 상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는 남북 두 나라 정상에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지난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남측은 시설관리 인력을 포함해 30명, 북측은 약 20명을 연락사무소에 상주시켰습니다. 미국이 F-16 전투기 60대를 구매하겠다는 타이완의 요청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F-16 전투기를 구매하겠다는 타이완의 요청을 암묵적으로 허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은 이달 초 공식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무부의 고위관리는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는 미국의 정책상 문제이며 타이완은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타이완을 상대로 무력 사용 위협을 가하는 등 오랫동안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어 온 타이완 해협의 상황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1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타이완의 F-16 전투기 구매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는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전투기 판매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었으며 협상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한 자신의 언급 때문에 중국과의 협상이 어렵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과도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의 협상도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인정할 시점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리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리아 외무부는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무책임하다며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오니즘에 대한 미국의 편견을 확인했다며 골란고원은 아랍과 시리아의 영토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골란고원을 해방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6.1 전쟁을 통해 골란고원을 점령했습니다. 이후 지난 1982년 이 지역을 자국 영토로 병합했지만 그동안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52년이 지난 지금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골란고원은 전략적으로 안보상으로 이스라엘과 지역 안정에 중요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22일 제재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의 국방연구조직과 관련된 개인 14명과 기관 17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이 기관이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이 기관에 미사일 폭발물 관련 계획에 참여한 샤이드 카리미 그룹과 여기에 연관된 개인 4명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색다른 경비원이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의 메이위엔 주택가에 이 안면 인식과 대화 기능 등을 결합한 순찰 로봇이 배치된 건데요. 메이바오라고 불리는 이 로봇은 베이징 항공우주 자동제어 연구소가 개발했고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상용화를 위한 시범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키가 170cm로 어른 키만한 이 메이바오는 밤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순찰을 하는데요. 이 카메라와 화면이 장착돼 있어서 주변에 지나는 보행자를 인식하고 정보를 모으고 또 항법 장치를 조합해서 주변 상황을 감시 기록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를 포착해 해당 부서에 알리게 된다고 하네요. 연구소 측은 메이바오가 범법 행위도 잡아내고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며 지역의 순찰 대원들도 메이바오가 업무를 덜어주기 때문에 만족해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한 감시망 구축이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1도로 구름이 조금 낀 하늘에 보이는데요. 주말인 오늘 북한은 차차 흐려져 중부지방과 북부산지는 아침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를 이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도에서 8도, 신의주는 영하 1도에서 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7도, 함흥은 영하 3도에서 1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2도에서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스모키 로빈슨과 The Miracles가 함께 부릅니다. 겉으로는 웃곤 있지만 당신이 떠남으로 인해 속으론 울고 있다며 마치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광대 같다고 노래한 The Tears of a Clown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분쟁 지역인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할 때라고 말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브렉시트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3주 동안의 시간을 확보했고요. 또 아프리카에서 사이클론이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문제와 관련해 매우 중대한 발언을 했군요.
네.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의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는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할 때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말했습니다.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52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미국이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완전하게 인정할 때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과 지역 안정에 전략적 안보적인 중요성을 지닌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골란 고원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스라엘과 시리아 접경에 해발 약 1,000m 정도 되는 고지대인데요. 넓이는 한 1,800세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대부분 이 돌로 이루어진 땅이지만 이 전략적인 요충지 인데요.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시리아와 벌인 6.1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지역을 대부분 점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적은 글에서 52년이 지난 지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표현은 1967년 6.1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해온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이후 양측은 또 한 차례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73년에는 시리아가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이 수복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군이 더 많은 골란고원 지대를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후에 양측은 이듬해 유엔 중재로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또 유엔군이 감시하는 비무장 완충지대를 골란고원에 설정했는데요. 하지만 이 골란고원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쪽에 있고요. 이 휴전 완충지대는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1981년 골란고원을 자국 영토로 병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이후에 줄곧 주권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 주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도 그동안은 이스라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이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할 때라고 말한 발언은 미국의 정책에 대한 급격한 변화이자 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아주 든든한 지원 세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수도를 인정하고 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등 조치를 발표하면서 줄곧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중동 정책이 균형이 깨지고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정부에 계속 이 골란고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고요?
네. 지난 2017년에 미국에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다음 주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나와서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월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이 골란고원 방문을 계획했었는데요. 이때 방문 일정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관영통신은 22일 외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편든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중동 국가들은 일제히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중동 지역의 새로운 혼란과 새로운 긴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아랍연맹의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어떤 나라도 아무리 중요한 나라라도 이 같은 결정은 내리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집트를 비롯한 주요 중동 국가들이 비슷한 입장을 냈는데요. 또 러시아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선언에 그칠 뿐이고 실제적인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네, 자 서방 국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서방 국가들도 비판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연합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유럽연합 대변인이 로이터통신에 밝혔는데요. 이 EU는 골란고원을 포함해서 1967년 6월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전쟁으로 영토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영국의 브렉시트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군요.
네, 유럽연합 EU와 영국 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 브렉시트를 일단 오는 4월 12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당초 브렉시트 시한은 다음 주 금요일 3월 29일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단 4월 12일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예, 영국 하원이 다음 주에 이 테레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문을 추인을 하게 되면 5월 22일까지 연기한다고 했고요. 그게 안 될 경우 4월 12일로 3주 동안 더 연장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에 오는 6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이 총리가 다시 한번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문 표결을 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선 두 차례 표결에서는 모두 부결됐었는데요. 한 번 더 메이 총리는 표결에 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표결을 언제 하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영국이 브렉시트 연기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모두 다 찬성을 해야 하는데 다들 의견이 일치했나 보군요.
네, 이 유럽연합의 27개 다른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메이 영국 총리의 연기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저녁까지 장시간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메이 총리의 합의문이 통과되면 5월 22일, 그렇지 않으면 3주 뒤인 4월 12일, 이렇게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영국이 같은 합의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타결된 겁니다.
네, 일종의 투트랙을 가동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주요 언론은 유럽연합 정상들이 메이 영국 총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이번 조치가 보여줬다고 분석합니다. 이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 의회 의원들을 설득해서 합의문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조치라는 건데요. 하지만 일부 유럽연합 정상들은 메이 총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는 지금의 상황이 메이 총리의 잘못이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영국이 당초 6월 30일 연기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의회 선거가 5월 23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영국이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이 복잡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투트랙 합의를 한 거고요. 영국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예, 이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기자회견을 또 가졌다고요.
예,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날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는 4월 12일까지 모든 선택 방안이 열려 있고 그때까지 이 벼랑 끝 날짜와 마감 시한은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합의에 따른 탈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혹은 이 길게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방안 아니면 아예 브렉시트를 철회하는 방법 사이에서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국 쪽으로 앞으로 선택의 공을 넘겼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사이클론의 피해가 크다고요?
네, 이 사이클론 이다이가 지난주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를 지나갔는데요. 인명과 재산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재민도 20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구조적인 원인이 부각되는 중입니다.
네, 먼저 이 사이클론이 뭔가요?
예,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열대성 저기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미주 대륙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태풍이 모두 이 사이클론의 일종인데요. 이 바다 위에서 온도가 다른 공기층이 만나서 형성되는 강한 바람입니다. 이 강한 바람이 빠른 속도로 육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비도 내리고 하면서 피해를 남기는 겁니다.
네. 자, 이 사이클론 이다이가 아프리카에 남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죠.
네, 일단 모잠비크 한 나라에서만 1,000명 이상 순접쓸 것이라고 필리프 뉴시 모잠비크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이 보수적으로 잡은 통계가 그 정도라고 말했으니까 이 훨씬 사망자가 많을 것으로 보는 건데요. 지금까지 공식 집계로는 모잠비크에서 240여 명, 짐바브웨에서 250여 명, 또 말라위에서 50여 명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사망자는 공식 집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이 항구도시 베이라 길가에 시신 수백 구가 쌓여 있다는 현지 목격자들의 증언을 22일 미국 CNN 방송이 전했는데요. 지금까지 물속에 잠겨있는 사체가 아직 많은 것으로 유엔 인권사무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조사했습니다. 이 범람한 물이 지금 이 내륙에 바다를 형성한 지경인데요. 위성사진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고인 물의 범위가 아주 큽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재해를 일으키는 구조적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이 지구온난화가 이 사이클론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란 공장 매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탄소 배출량이 늘어서 지구의 온도가 매년 올라가는 현상인데요. 특히 그중에서 바닷물이 이례적으로 따뜻해지고 있어서 이 사이클론의 에너지원이 되는 열과 수분을 점점 많이 공급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사이클론이 더 강해진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사이클론이 품는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수증기를 유입하게 되고 이 수증기가 곧 더 많은 비를 내리게 되는 원리인데요. 닉 맹와나 짐바브웨 정보부 장관은 이번 사이클론 때문에 우리가 거대한 인명피해를 봤다면서 지구온난화 영향을 풀어내는 접근이 확실히 필요한 때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예. 그런데 짐바브웨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짐바브웨 정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초국가적 현안이라고 맹와나 장관이 강조했는데요. 지구온난화의 폐해를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을 월스트리트저널과 BBC 방송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초국가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이 지구온난화에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이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려는 노력을 오래전부터 진행했습니다. 지난 1997년 이 주요 국가들이 교토 의정서를 채택했고요. 2015년에는 미국과 유엔의 주도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기후변화 협정에는 190여 개 나라가 참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에 탈퇴했습니다.
예. 자,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한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지구온난화라는 개념에 과학적인 실체가 없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근거로 만든 파리협정은 미국 산업발전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비판했는데요. 국제사회가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몇 차례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립대학 내 표현의 자유와 연방 지원금을 연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보수 세력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보수계 불만에 따른 조처입니다. 이 해병대 사령관이 준비태세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군 병력의 국경지대 배치와 예산 전용에 항의하는 서한을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최근 오하이오 공장 폐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받아온 미국 자동차 기업 GM이 미국 내 공장에 일자리 400개를 추가하겠다고 밝힌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 내 표현의 자유와 연방 지원금을 연계하는 내용인데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f a college or university doesn't allow you to speak, we will not give them money. It's very simple.
네, 만약 대학이나 대학교가 사람들이 말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 내 대학은 12개 연방기관으로부터 매년 이 총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연구 지원금만 총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학이나 대학교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바로 이 표현의 자유 얘기인데요. 학생들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막으면 연방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으로 지원받는 대학들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지 이를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내 모든 대학이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공립대학에만 적용되는데요. 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자체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각 대학이 제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네.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각 대학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뭐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는 미국 내 대학에서 표현의 자유를 좀 더 광범위하게 장려하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해서 이번 행정명령이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최근 대학에서 보수적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보수계의 불만에 따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세력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정치행동위원회 CPAC 연례회의 연설에서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21일에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는 헤이든 윌리엄스 씨도 참석했습니다.
네, 윌리엄스 씨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날 서명식에 초대를 받았나요?
네, 보수운동가인데요. 윌리엄스 씨는 지난해 2월에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대학교에서 이 보수단체 가입을 홍보하다가 폭행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윌리엄스 씨가 많이 다쳤지만 굴복하지 않았다며 칭찬했습니다.
예, 이 표현의 자유 문제로 버클리 대학교에 소송도 제기됐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한 보수단체가 버클리 대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는데요. 지난해 법무부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 버클리 대학교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에 대학 측과 원고 간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취하됐는데요. 당시 버클리 대학교는 7만 달러를 해당 보수단체에 제공하고 학내 주요 행사를 다루는 방식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보수 쪽에서는 물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립대학협회 AASCU는 불필요한 조처라며 반발했는데요. 이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립대학들이 이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에 따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의무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국경지대 병력 배치에 항의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이 패트릭 셰너한 국방부 장관 대행 그리고 리처드 스펜서 해군 장관에게 메모를 보냈는데요. 넬러 장군은 군 병력의 국경지대 파견과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전용 계획으로 군의 전투 태세에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준다는 겁니까?
네, 넬러 장군은 5개국에서 훈련을 취소하거나 훈련 규모를 축소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스코틀랜드, 몽골에서 벌이기로 했던 훈련을 못하게 됐고 호주와 한국과의 연합훈련 역시 규모가 축소됐다는 겁니다. 넬라 장군은 이 같은 내용의 메모를 지난 18일과 19일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알려졌을까요?
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이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처음 보도했는데요. 해병대 대변인이 이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이 국가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군 병력의 국경지대 배치가 이루어진 거죠.
맞습니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방부의 요청을 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 유입과 함께 마약 밀매 그리고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이었던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서 연방의회에 57억 달러를 앞서 요청했는데 그렇게 일부 받는데 그쳤죠.
예.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이에 따라 국방부 예산 등을 전용해서 국경 장벽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장벽 예산을 받기 위해서 35일 동안 연방정부 셧다운, 그러니까 부분 폐쇄 사태까지 감행했지만 결국 예산을 받지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에서 67억 달러를 전용할 예정인데요. 이는 지난해 허리케인 플로렌스와 마이클로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 해병대 기지 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넬러 해병대 사령관이 메모에서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또 이 허리케인 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넬러 사령관이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제 허리케인 계절이 오려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해병대 병사들과 수병, 민간인들이 제대로 된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넬러 사령관은 그러면서 원래 2019 회계연도는 예산 면에서 군의 좋은 해가 될 예정이었는데 사정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직 국방부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네, 아직은 아닙니다. 이 조셉 버터필드 해병대 대변인에 따르면 넬러 사령관은 메모에서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가 가장 급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현재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병력이 어느 정도나 파견돼 있습니까?
네, 지난 2월 초를 기준으로 4,350명 규모인데요. 지난 2월 3일 국방부가 군 병력 3,750명을 이 남부에 추가 배치한다고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이 국경지대에 배치된 군은요, 직접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서지는 않고 국경 경비대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지난달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그리고 위스콘신 주지사는 국경에 파견한 주 방위군 병력을 철수시킨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이라고 하면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함께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로 꼽히는 기업인데요. 자, GM이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GM은 22일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 오라이온에 있는 공장에 3억 달러를 투자해서 새로운 일자리 4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라이온은 이 자동차 도시로 알려진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이 북쪽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GM은 이곳에서 쉐보레 상표의 전기자동차 볼트의 새 모델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GM의 이번 발표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겠죠?
네, 지난해 11월에 GM이 이 미국에 있는 공장 4곳, 캐나다 공장 1곳 등 이 북미 지역의 공장 5곳을 폐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미국에서만 3,300명에 달하는 공장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고요. 또 사무직 직원 8,000명 역시 정리 해고 대상에 올랐습니다.
예, 미국 어느 지역의 공장이 폐쇄 대상에 올랐습니까?
네, 미시간주 공장 2곳과 메릴랜드주와 오하이오주 공장 각각 한 곳입니다. 이들 공장에서는 주로 이 승용차 그리고 부품을 생산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일반 승용차는 사실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트럭이나 이 다목적 스포츠 차량 SUV 같은 좀 더 덩치가 큰 차량을 선호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당시 미국 내에서 큰 반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전미 자동차 노조 UAW가 이 문제로 GM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매우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 GM 공장이 폐쇄되는 오하이오나 미시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이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최근에도 GM을 계속 비판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뭐 이번 주에만 해도 트위터에 GM 관련 글을 여러 개 올렸는데요. 17일에는 메리바라 GM 최고 경영자 CEO와 통화했다면서 오하이오 공장을 팔든지 뭔가 조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고요. 다음 날인 18일에는 중국과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닫고 오하이오 공장을 지키라고 GM에 촉구했습니다.
예. 자, 그럼 GM의 이번 조처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GM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몇 주 전부터 계획해온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라 CEO는 22일 CNBC 방송과 회견에서 볼트 자동차 모델이 오라이온 공장에서 생산이 되었고 이곳에 또 훌륭한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럼 새 자동차는 언제부터 나오고 또 직원 채용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바라 CEO는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새 자동차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볼트 자동차를 이 기반으로 해서 한 번 충전하면 약 4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현재 생산되는 볼트는 완전한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가솔린 엔진을 휘발유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네.
그런데 GM은 오는 2023년까지 20가지 종류의 새로운 전기 자동차를 선보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새 일자리가 300개가 생길 거라고 했는데 이를 채울 직원들은 언제 뽑을 예정인가요?
이 점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다른 공장에서 정리 해고된 사람 중에 뽑을 예정인지 GM 측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뭐 일자리가 늘어난다곤 하지만 정리 해고되는 노동자가 훨씬 많은 상황인데 추가 일자리 창출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GM은 22일 앞으로 미국 공장에 14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서 300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역시 이 구체적인 날짜나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엘리 굴딩이 부릅니다. 당신은 나에게 힘을 주는 빛을 비춰준다고 노래하는 Lights 들어보시죠.
'Cause you'r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근 미국 CNN 방송이 주최한 타운홀 모임에서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모든 유권자의 표가 중요하다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사표를 만드는 현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자고 촉구했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 미국 대통령의 선거인단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의 역사.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은 말 그대로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일종의 간접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건국 때부터 시행됐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연방의회나 주정부가 아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도록 했습니다. 건국 이후 처음 40년간 각 지역 정부는 대부분 유권자가 직접 선거인단을 뽑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의 정당이 지역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승자 독식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제도는 1804년 수정헌법 12조와 1961년 수정헌법 23조에 따라 부분 개정된 뒤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의 집행 과정.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관리합니다.
Americans vote for their next president on November 6th. But the real presidential election takes place on December 17.
각 지역 선거인단 수는 지역 연방 하원 의석과 상원 의석을 합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입니다. 연방 하원 의석 435석에 연방 상원 의석 100석, 그리고 수도인 워싱턴 DC 몫의 3석입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합니다. 선거인단을 뽑는 방식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각 지역 정당이 전당대회나 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55명이고 제일 적은 주는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주 등으로 3명에 불과합니다.
Each elector shall write on his or her. At state houses across the country, members of the electoral college cast their votes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미국 내 51개 지역 가운데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는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두 지역은 일반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선거인단 두 표를 획득하고 각각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한 표씩을 확보합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은 대선이 끝난 다음 날인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에 투표를 진행합니다. 선거인단이 누구를 찍을지는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주로 당원 가운데 뽑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당 소속 후보를 찍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re meeting in joint session to verify the certificates.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20세기 중반 이후 몇 번 예외가 있었지만 대선이 끝난 다음 해 1월 6일 오후 1시 연방의회 합동회의에서 집계됐습니다. 이날 집계가 끝나면 부통령이 자기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발표합니다. 만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정 부통령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연방의회가 개입합니다. 이때 대통령은 연방 하원이, 그리고 부통령은 연방 상원이 선출합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의 역설.
현행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더라도 낙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believe that she will win. I believe that she will win.
But no matter how loud they chanted, it wasn't to be. Instead, shock and a stunning defeat for Democrat Hillary Clinton.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48.5%를 득표해 46.4%를 얻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일반 투표에서는 앞섰지만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 결국 트럼프 후보에게 고배를 들었습니다. 지난 2000년 대선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지역 일반 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그 지역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 독식 방식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824년, 1876년, 1888년, 2000년, 그리고 2016년 대선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둘러싼 논란.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승자 독식 방식 때문에 대선 때마다 사장되는 표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는 2020년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모든 유권자의 표가 중요하다면서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고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자고 최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선거인단 제도를 구시대적 잔재로 간주하는 반면 각 당 대통령 후보가 인구가 많은 몇몇 주에만 치중하는 대신 여러 주를 고르게 고려하게 된다는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제도의 특성상 정당 지지세가 확연한 지역에서는 각 당 후보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We will have so much winning if I get elected that you may get bored with winning. Believe me.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 경합주에 주력합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 뚜렷한 주들이 고정돼 있다시피 한 상황에서는 누가 더 많은 경합주에서 이기는가로 선거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고치려는 노력.
지난 1804년 이후 미국 정치권이 선거인단 제도를 수정하려 했던 시기는 지난 91대 의회로 1969년 당시 연방 하원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대선 다득표자로 뽑자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이 결의안은 또 1차 투표에서 40% 이상 득표한 사람이 없으면 결선 투표를 치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연방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고치려면 연방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연방 헌법 개정은 일반법 개정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게다가 현행 선거인단 제도의 수혜를 보는 민주공화 두 당이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또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몇몇 주들도 선거인단 페이지에 소극적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입니다. 최근 한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50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난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가 화제입니다. 사건 발생 뒤 그가 보여줬던 행보에 찬사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1980년생으로 올해 만 38살인 아던 총리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보좌역을 지내는 등 청소년 시절부터 좌파 정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28세이던 지난 2008년에 처음으로 뉴질랜드 의회에 입성했고 지난 2017년 7월 노동당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던 총리는 과거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불평등 시정, 실현 가능한 주거 대책, 그리고 학비 대출 문제를 중점 현안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또 정신 건강과 여성 평등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던 총리는 지난 2017년 10월 뉴질랜드 역사상 최연소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특히 젊고 진보적인 여성 정치인이란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취임 후 행보도 기존 정치인들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현직 총리로는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에 이어 두 번째로 임신했고 2018년에 열린 유엔 총회에 3개월 된 딸을 데리고 참석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안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간 경제 대처 능력에 대해 비판받았고 핵심 공약인 주택 정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해 실속이 없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뉴질랜드 총기 난사 사건은 아던 총리의 지도력을 국내외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테러 다음 날 히잡을 쓰고 이슬람 공동체를 찾아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져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또 희생자 장례비와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곧 총기 규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에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주변에 꼭 끝까지 얘기 안 듣고 결론부터 내리는 친구들 있죠. 이렇게 앞뒤 안 보고 결론을 섣불리 내릴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이 표현은 섣불리 판단하다, 서둘러서 결정하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My friend loves to jump to conclusions. Every time I forget to text her, she thinks I'm angry. 내 친구는 항상 결론부터 내려. 내가 답장하는 거 잊어버리면 꼭 내가 화난 줄 알아. I'm so impatient. I always jump to conclusions. 나는 참을성이 없어서 항상 서둘러서 판단해. Can you stop jumping to conclusions? 좀 섣불리 판단하지 마.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오늘은 jump to conclusion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Survivor의 노래입니다. 호랑이의 눈을 가지고 도전에 맞서 일어나자고 노래하는 Eye of Tiger 전해드리며 전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Distance now.
Voice of America. VOA.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